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맨 시작 부분에 시모나 시모나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방식, 그 상황, 예수님의 그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이 말씀 앞에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두 번씩 부르면서 보라라고 말할 때 아마 예수님이 시모나 시모나 보라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시모나 시모나 보라 이런 식으로 시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시몬의 관심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이 뭔가 교훈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려 그런 방식이 아니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보라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좀 꽃을 보세요. 마이크를 보세요. 그리고 저를 좀 보세요. 좀 보이시죠, 여러분? 예, 지금 보입니다. 아, 이런 건 쉽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좀 색다른 대상입니다. 그 색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그냥 보통 생각으로 이렇게 쳐다봐가지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주의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볼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보는 대상을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두 절밖에 안 되는데 봐야 할 대상이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제가 소개를 하면서 빨간 글씨로 표시한 것이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봐야 할 대상이 31절에 사탄이 뭐뭐뭐 한답니다. 사탄을 좀 여러분 보시는 거고 그 다음 32절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2절 마지막 부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시몬을 말하죠. 시몬아 시몬아 말씀했으니까 시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사탄 예수님 그리고 시몬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과 예수님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냥 눈만 부릅뜬다고 해서 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열어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아,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바람이 하고 불면 꽃이 하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의 힘에 의해서 꽃이 흔들릴 때 아,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탄과 예수님의 그 행동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일들 결과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 때 사탄과 예수님 그 결과를 행동의 결과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두 대상을 보셔야 하고요. 마지막 너는 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몬을 보라는 게 아니고 시몬이 지금은 이상하지만 잠시 후에 하루 지나서 아니면은 며칠 지나서 그 다음 미래 시몬의 지금이 아닌 시몬의 다음에 있을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의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미래의 일 또한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봐야 할 대상들 여러분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라고 주님이 강력히 말씀하시며 주의를 집중시키며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상들 여러분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대상들을 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대상부터 보십시오. 첫 번째 대상 사탄을 보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뭐 하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그 다음, 시작.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아, 이 이야기를 주어와 동서만 연결시키면은 사탄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베드로를 내줘보세요. 그럼 내가 좀 한번 흔들어 볼게요. 흔드는데 어떤 식으로 흔드냐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여러분 혹시 밀을 까부러 보셨습니까? 우리 아주 어르신들 말고는 잘 모르는데요. 이거 밀이나 곡식, 꼭 밀만은 아니다. 밀이나 곡식, 뭐 보리, 뭐 다른 것도 포함된 이야기고요. 까부르듯 하려고. 까부르듯 하려고. 이 말의 원래 그 사용된 단어는 채로 치다 아니면 키로 까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채로 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림 보십니까? 채입니다 이게 채. 채 위에다가 여러 가지 잡티가 막 섞여 있는 곡물을 위에다 붓고 흔들면 작은 날갱이들, 작은 돌들, 찌꺼기들은 밑으로 떨어지고 곡물이 남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곡물을 골라내는 그런 방법으로 이런 도구를 씁니다. 이게 이제 채로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키라는 겁니다. 키. 이 키를 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까부릅니다. 아, 이 키란 키를 사용하는 건 이 키라는 도구가 각 나라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요. 아, 유럽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The Winnower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 1848년에 밀레,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밀레가 자연의 풍경들을 많이 그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The Winnower라는 그런 그 그림, 제목으로 여러 개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아,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할 대목은 이 대목이에요. 여기 지금 하얗게 뭐가 올라오고 있죠? 보이나요? 여기 곡식을 이 안에다 담고 곡식을 위로 던집니다. 위로 던졌다가 떨어지는 걸 받고 다시 위로 던지고 또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에 여기 과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던지듯이 하면서 끝을 올렸다가 순간 내리게 되면 이 끝에서 바람을 끌고 나갑니다. 앞으로. 그 바람이 생겨요. 그 바람에 의해서 곡물 사이에 있는 찌꺼기라든지 죽정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빨려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곡물들을 앞으로 그 죽정이들을 앞으로 보내고 알곡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던졌다 받고 던졌다 받고 이 과정을 여러 번 하면서 곡물을 골라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대목에 있는 이 곡식들 여러분 한번 유의해 보세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곡식들이 그 위에서 던질 때 위로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바람에 의해서 막 흔들립니다. 아, 이걸 여러분 사람으로 한번 대입해보세요. 베드로. 베드로하고 제자들을 키 위에 올려놓고 사탄이 휙 던져서 받고 다시 또 휙 던지고 받고 휙 던지고 받고 할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그 키 위에서 위로 올라갈 때 올라갑니다.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아마 신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야, 내가 최고다. 누가 더 높이 올라.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는요. 바람에 의해서 막 흔들립니다. 바람에 의해서 흔들릴 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방향을 못 잡고 거꾸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떨어질 때는 머리가 먼저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발이 먼저 떨어지기도 하고 옆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걸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 위에 있다면 정신 차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사람이 정신이 확 나가가지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순서라든지 아니면 동서남북의 방향이라든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 주위에 앞뒤로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정신을 얼마나 놓치고 얼마나 잘못되고 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2장 14절부터 62절까지 잘 안 보이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보세요. 자,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열두 제자들과 함께 그 최후의 만찬의 음식을 나누시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성만찬 마치자마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최후의 만찬 후에 세족식이라는 거 세족식.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줍니다. 그 발을 씻기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세족식의 교훈의 목적이 섬김에 있습니다. 낮아짐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절까지, 아니, 23절까지 최후의 만찬이 만치고 세족식이 끝났어요. 그럼 24절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아시죠?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뭔가 일이 벌어진다는 것쯤은 알았어요. 아, 돌아가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야? 누가,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이 돼서 우리를 이끌 것인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한하고 야고보는 어머니 모시고 와서 어머니 백을 써 어머니 앞세워가지고 와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우리 아들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화를 냈다고 했어요 화를 아이고 이것들이 말이야 나를 놔두고 아, 우리가 흔히 제자들 12명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얘기하면 수제자, 베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분이 팍 상해서. 감히 말! 그러는, 그, 세족식을 마치고 겸손을 교육받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그들은 누가 크냐? 이게 그들의 고운 관심사. 그게 30절까지 예수님의 교훈이 끝난 다음 오늘 본문 말씀에 교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봐라 지금 사탄이 너 지금 밀 까부르듯이 하니까 너 지금 정신이 없구나. 네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구나. 아, 지금 네가 누가 크냐를 지금 다툼을 지금 얘기할 때냐?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를 오늘 본문 말씀에 하시자 3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뭐 했다고요? 각오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 하세요? 내가 지금 사탄이 뭐 흔든다고요? 내가 그래서 넘어질 것 같습니까? 정말 나는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 오게 간다면 오게 갈 거고 죽는 데 간다면 죽는 데 가기로 내가 각오를 I'm ready. 무슨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도 사탄이 흔들고 있어서 이 사람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직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각오를 막 남발하고 있습니다. 3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막 허황되게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I'm ready. 던져보세요. 위로 날라가면 내가 떨어질 듯 착 하고 제대로 떨어질 테니까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 다구기 위해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 35절로 3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조치를 하십니다. 너희들 옛날에 전도 나갈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그랬는데 너희들 그 좀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아,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준비를 좀 해라. 전대도 준비하고 그다음 뭐 옷도 좀 준비하고 그다음에는 또 금도 좀 준비해라. 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느냐면 성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말한 그 주를 이야기할 때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불량자들로 취급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을 준비하라고. 아 베드로가 주님 우리 금 준비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빵 치지요. 39절로 46절에 보면 그렇게 교훈이 끝난 다음에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 거리가 제가 걸어본 바로는 한 30분에서 1시간 그 사이의 거리예요. 정확한 시간은 못 재봤는데 그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까지 갔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심히 마음이 괴롭다. 내가 가서 기도할 터이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한참 떨어진 곳에 가서 혼자 열심히 기도합니다. 땀이 떨어지는데 막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한참 하시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꾸벅꾸벅 조는 사람, 아예 그냥 벌렁 들어놓고 자는 사람. 예수님이 다시 얘들아 지금 깨어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서 기도하고 왔더니 또 졸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와서 얘들 다 졸고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졸고 자고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철야 기도라는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을 예수님이 여러 번 일깨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 이게 지금 뭐지? 이걸 분간을 못한 거예요. 왜요? 왜 분간을 못해? 사탄이 밀 까부르듯 했으니까. 47절로 53절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 일어나 가자라고 하는데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군사들을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준비한 금을 확 뽑고 앞으로 나섰어요. 이놈 몇 시들 한 사람만 나서면 내가 아주 천지일 텐데. 그러면서 검을 확 뽑아가지고 맨 앞장서 나오는 말고라는 사람, 대제사장의 종이었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확 잘랐어요. 칼을 휘둘렀어요. 지금 나설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용맹을 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런 식으로라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인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는데 54절로 62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뒤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에서 재판을 받는데 곧 뜰 안으로 들어가서 밤 새벽이라 추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불을 지피고 있는데 가서 불을 쬐고 이러고 있어요. 옆에 있는 한 여자가 이 사람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렇게 시작해서 세 번을 내리 예수님 모른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을,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이 베드로가 약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근본 원인에 가보면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세요. 지금 우리가 핑계를 사탄에게 돌리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방식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방식이라면 사탄이 미를 키우에 올려놓고 까부르듯 수차례 까불게 되면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포기하기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강한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제가 성경에서 강한 사람을 떠올렸더니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세례요한, 바울.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흔들어도 안 넘어질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요,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선생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그분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나 그 사람 몰라.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난 전혀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낮아져도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토록 강했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했던 용맹을 이야기할 상황에서는 반드시 제일 앞서 나섰던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게 얼마나 아팠는지 훗날 베드로 전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뭘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사자가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악한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기도해서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했다가 식사 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가다가 신호등을 위반하는데 옆에서 야라 신호등 위반했어. 내가 신호등 좀 위반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싸우기도 그것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대상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행동을 좀 보십시오. 32절. 우리 같이 한번 그 앞부분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흔들리고 전후좌우를 분별 못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예수님 막 부인하고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있는 말씀을 쭉 생략한다.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도 그러신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두 분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어떻습니까? 두 분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각자 저를 위해서 예수님, 성령님만 기도할까요? 아니요. 요새는요 제가 좀 아프다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격려들이 오는지 몰라요. 평소에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던 분들이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교우들이,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가 제가 발견한 건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 말씀 쭉 내려가서 보면은요.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 말씀인데 그 시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때 우리 주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붙잡혀 와 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신문을 받고 계셨어요. 신문받기 직전이에요. 신문받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막 예수님을 희롱하고 폭행을 가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닭이 꼭뀨하고 우니까 그 상황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다가 저 뒤에 뜰악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 막 부인한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이 신문 받으시다가 닭 울 때 베드로가 저기 있는지 없는지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셨겠죠. 알고 돌아보시면서 그냥 돌아보고 눈만 마주쳤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믿기는 이때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베드로야 나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아멘.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런 대비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 제가 묵상한 걸 소개하고 갑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여기 두 사람, 사탄과 예수님을 대조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뭐 여러분 안 느끼셔도 뭐 할 수 없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겁니다. 사탄과 예수님의 대조로 보여주는 그림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탄이 뭘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요구라는 게 뭐죠?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 베드로 믿음 안 떨어지게 좀 도와주세요. 그 요구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하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요. 요걸 좀 비교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비교할 때 두 가지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사탄, 예수님. 요 관계, 그리고 그들의 대상인, 요구의 대상, 기도의 대상인 베드로. 요 네 사람의, 네 존재의 관계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인데 이 악한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가서 악의 세력을 규합한 악의 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는 배반자의 관계고 반역자 적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맞습니까? 그렇죠? 아니, 더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요 관계에서 누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반역자, 배반자, 적의 요구가 끝까지 관철돼서 시몬 베드로가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그런 응답 들으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아들의 기도, 당신의 기도. 아니, 이 관계를 좀 더 넓혀보죠. 이 대상인 우리,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온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관계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드라마라면요. 빠른 스토리, 해피엔딩, 끝나는. 아니, 이게 정해져 있다고 봐야 돼요. 또 하나, 기도하는,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한번 보세요. 목적. 사탄은 뭘 하려고 하나님께 요구하냐면요. 밀 까부르듯 하려고. 아, 밀 까부르듯 해서 넘어뜨려서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거고, 예수님은 믿음을 붙들어주셔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두 목적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우문이지, 우문. 현답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사탄의 요구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주님의 기도대로 응답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이고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악한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데 사탄만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까지 기도함으로 우리가 결국은 서게 될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베드로의 행동. 32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시몬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제가 질문 듭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의 이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이야기가 현재의 일입니까? 아니,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미래의 이야기입니까? 미래의 이야기죠. 앞으로 될 일이죠.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 너네 이제 내가 기도를 하니까 너는 돌이킬 것이고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를 굳게 해라. 그렇게 여러분 들리시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 우리 문법 안에서 우리 말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참으로 희한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요.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원문에 보면 32절에 나오는 동사들이 다 과거 혹은 과거 완료로 쓸 수 있는 요 두 가지 다 가능한 그런 형태의 문장 형식으로 써져. 동사를 과거형 또는 과거 완료형. 아,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은 과거 완료로 받아들여 있어요. ESV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prayed. 기도하였고. 그 다음, 나중에, you have turned. have turned. 돌아섰고, 그 다음, 마지막 have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have strengthened 강하게 하였다. 여러분 지금 문법적으로 우리 문법으로는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 이런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시간 영원히 한순간이시잖아요. 그분에게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이야기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후의 인도 그냥 지금처럼 아니면 과거처럼 그렇게 말하실 수 있구나. 또 하나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래 이야기니까 예측, 예언 이렇게밖에 말 못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것이 이미 내게는 과거다 나는 그것이 완료다 나는 이미 끝났다 너는 돌이켰다 너는 굳게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이 우리 신앙을 우리가 떠나서 아 이제 난 안 믿을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허황되게 낙심하고 좌절까지 한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노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관점을 좀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너는 하고 시몬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 베드로가 초점이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의 미래가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이미 완료된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는 확고한 선언이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또 넘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단련시키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하게 해서 마침내 성화와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분의 그 강력한 의지. 이것이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해 베드로에게 보라고 말씀하셨다. 그 영적인 존재들의 행동,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또 시몬 베드로의 미래를 보게 하시므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